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스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갖추어 놓으신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갖추어 놓고 난 다음에 죄인을 초청하신다. 그래서 와서 모든 것을 누릴 것을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그 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종을 보내어가지고 사람을 오라고 청하였을 때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렇게 거절을 하였는데 오늘날 사람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그 잔치 자리를 거절한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21절에서 24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분의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절당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게 되지요. 주인이시여,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핑계로 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에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강권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이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다시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룰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거절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면은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랬습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났다. 노했다. 그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큰 잔치를 준비하였는데 그 잔치를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하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초청을 거절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집주인이 대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의 초청을 외면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그러한 심령들을 향해서 불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생각이 대단히 불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멸시하면은 화를 자초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라고 부를 때에 그 자비의 손길을 따라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다 마련해놓고 자비의 손길을 뻗치시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 초청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끝끝내 거절하고 반항하고 오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화를 자초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펼 때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가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나중에 큰 재앙이 임하고 나중에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돕지 않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청을 멸시하면은 나중에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손을 내밀고 간청할 때에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앞에 빨리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초청에 응했고 그래서 그 복음의 큰 잔치에 참여하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시편 2편에 보면은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봉기를 이렇게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시편 2편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었다, 비웃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비웃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시편 2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서 화를 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복음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어느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죄악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불행은 불보듯이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자신을 초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죄인들을 향해서 제의할 때 그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초청에 여러분 모두는 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런 초청의 목소리를 외면한 자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가지고 주인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저러저러한 변명을 가지고 다 초청을 거절하고 한 사람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였을 때에 집주인이 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지 않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음의 초청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인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이 주인이 어떠한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소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장가들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초청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청 대상을 이 주인이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주인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경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 마련한 이 큰 잔치가 과분한 것이지요. 여러분 주인이 이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어디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거지들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을에 좀 부유한 사람들을 오라고 그렇게 잔치를 보통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이 초청 대상이 된 것은요, 그들에게는 이 주인의 큰 잔치 자리가 대단히 과분한 것입니다. 과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주인이 이제는 그 마련한 잔치의 음식들을 그대로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라도 데려와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종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였고요. 그들이 와서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22절에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강권해서 또 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온 주인의 집이 가득하게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 또 소경들, 또 병든 사람들, 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평생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의 집에 초대 한번 받아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거대하고 성대한 그 잔치에 이 사람들이 초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절대로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그 초청에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주인이 마련한 큰 잔치 자리에 다 와서 앉아서 그것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부유함을 누린다 라는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은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주인이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들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합니다. 천대받지요.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손가락질받기 일쑤이고 멸시를 받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들은 이 사회에서 냉대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인생들을 보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집주인이 마련한 큰 잔치에 참여하였고 주인의 큰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요, 항상 복음이 전파될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서 좋은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부자들은 교만하여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항상 복음의 초청에 빨리 달려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그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에 쉽게 나왔고 그래서 주님의 그 지극한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 부자들이 복음의 초청에 기꺼이 나오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복음 앞으로 기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다 예수 믿기를 꺼려하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 가운데도 잘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부자들이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로 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도 부자보다 더 탐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탐심이 없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가난한 자들도 다 죄인입니다.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자도 다 죄인이고 가난한 자들도 부자보다 더 탐심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진 이 고집세고 완악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더 잘 수용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주인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다는 사실은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거절하니 유대인들이 참으로 천하게 취급하였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운다는 그 내용이 1차적으로 이 말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적용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그런 진리도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크게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큰 잔치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향유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지극한 환영과 환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나가서 그렇게 되어 있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그 다음에 데려오라 이랬어요.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그래서 종이 나가가지고 데려왔는데 자리가 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2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길과 산울가로 또 말하기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가서 데려다가 채우라. 21절에는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였고 23절에는 나가서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채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여기 주인이 그의 종에게 나가서 데려와서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 줄 압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불러내라.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혀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무로 그렇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가로 같은 말씀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멀리 가지 못한다면 가까운 데 있는 이웃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멀리 갈 수 있는 선교사의 소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소명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복음전도와 관련돼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전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것이 나오는데 주인이 종에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권하여 이거 복음전도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전도에 반드시 실패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하여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권유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시면 좋을 텐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셔도 되고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은 교회로 오시고 예수님 한번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건 강권이 아닙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인이 베푼 잔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이게 강권입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오시지 않으면요, 후회하실 것입니다. 못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응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저를 봐서라도 이 주인의 이 초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게 강권이라는 것입니다. 안 가면은 안 될 정도로 권유하는 것. 여러분, 복음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관건적인 그러한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처럼 강권하는 그런 요소가 복음전도에 필수적이냐면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들 원하는 대로 합니다. 세상으로 가지요. 왜 여기 옵니까? 안 오지요. 여러분, 죄인들의 심정은 복음을 들으면 그걸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티브한 그 거부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고서 강권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복음전도에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간청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라고 강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선한 사람의 습태가 앉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에 만족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와서 위대한 대속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저 신사적으로 원하시면 오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느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지만은 결실이 없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권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전도에 열매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강권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복음 전도는 열매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면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 동료 이 전도해 가지고 교회 가게 되면은 직장에서도 가끔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또 교회에서 또 제대로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이런 이 어떤 지루하게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내가 신앙생활인데 얼마나 불편할까? 아, 그럼 귀찮다. 다른 사람이 데려오면은 그 사람 새신자 교육은 내가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데려가는 것은 불편하다. 내 가족을 데려온다면은 나중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인데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아, 그것도 싫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니까 복음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친구도 못하지요? 직장 동료도 못하지요? 근처에 있는 사람도 못하지요? 아무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신사적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복음전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신사적으로 여러분의 복음을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은 마지못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사람이 일단 마음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 내버려둬도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만 수고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변화될 때까지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강권에서 그들을 앉혀서 돌봐주고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리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의 종이 나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의 명대로 사람들을 강권해가지고 데려다가 그 집을 채우지 않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전도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전도의 의무를 수행할 때에 강력히 권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다 실패한 그런 복음전도자들이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을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전도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안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나가서 청하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에 대한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또 주인이 종을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보내었을 때 그 종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서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그렇게 나가서 부지런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거절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 주인이 그 종을 또 보냅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데려왔지만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그 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 종은 부지런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물론 거절당하는 그런 쓰라린 실패도 경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서 결국은 그 집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여기 주인의 종은 얼마나 신실한 종입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종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응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큰 잔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서 누리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복음의 잔치 자리에 나가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또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이 영광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주간에 걸쳐서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여러가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이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참 복음의 큰 잔치를 완전하게 마련해 두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영생으로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